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받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벌써 그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굉장히 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주일날 오후에 이 나른한 때 쉬셔야 되는데 날씨도 참 여기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환경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신령한 축복으로 같이 해주시라 믿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주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 현대 교회의 위기가 예배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점점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드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예배에 접근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유익을 볼 수 있나? 우리가 포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에 오기가 쉽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민생활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일날 하루만큼은 사랑과 위로 그래서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 한 주일 살아갈 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기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든 간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유학을 왔든 이민을 왔든 일하러 왔든 아니면 도망쳐 왔든 여기서 뭐 1년을 살았건 10년을 살았건 20년, 30년, 40년을 살았든 간에 사실 이렇게 타 문화, 타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 와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어야 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오히려 위로를 주지 못하고 사실 한인들이 겪는 이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쁘고 신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된 건 다 좋은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들을 위한 예배가 될 때 인간들이 무슨 유익을 얻고자 하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한 예배는 소비자 중심의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이 소비자 문화가 정말 가장 발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문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소비자가 정말 왕입니다. 이 소비자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그 소비자들이 정말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성공합니다. 아니면 어떤 강의라는 사람들도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는 강사가 인기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또 배워서 유익이 있나 하는 것을 잘 찾아내서 클래스를 계속 만들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학교도 성공하는 그런 길입니다. 만약 예배도 소비자 중심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consumer oriented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고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불편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만약 교회가 소비자 중심주의로 간다면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영적 소비자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영적 소비자인 성도들 중심으로 만약에 예배가 진행된다면,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를 때부터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모든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점점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고통을 느끼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소비자 중심 예배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설교하기 쉽지 않겠죠. 자꾸 피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국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포닥으로 부부가 왔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인데, 그 한국에서 좀 이렇게 약간 전통적인 그런 장로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고 솔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아주 솔직하게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설교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때 예화를 하나도 안 하세요? 왜 성경 본문 얘기만 하고, 저희 서울에서 다니던 목사님은 자기 어렸을 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예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불편해요. 굉장히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하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분들 한 1년 있다가 가실 건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 가셔야 되는데, 이거 내가 시험만 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고민이 돼서, 그분들이 다녔다고 말씀해 주신 그 교회 웹사이트를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를 몇 개를 들어봤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솔직하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주제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있는데, 제목도 있고 성경 본문도 있는데, 설교 한 4, 50분 중에 본문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까먹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역시 야, 한국에서 사시는, 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역시 이 언변은 정말 좋구나 하는 그런, 제가 배울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농담에 있어서 저는 도저히 흉내도 못 내는, 그 제가 하는 농담은 주로 굉장히 이렇게 썰렁한 농담인데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는 잘 안 웃고, 그래도 깊이가 있는 농담입니다. 집에 갈 때쯤 되면 웃긴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영국식 농담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소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익, 우리에게 오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연적으로 그냥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것, 듣기 불편하지만 또 사실 실천하기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 필요에 의해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듣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한 예배가 정말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요약하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접속사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전부 다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를 요약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가 계속 서술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보면 명령문이 한 군데 빼고는 없습니다. 6장 12절과 13절에 한 군데 딱 나오고, 그것도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던 것이 아니고, 그 문맥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도바울이 그걸 잠깐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는 정말 문법적 그 명령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런 말씀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비로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사도바울이 사용하는 이 논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술에서 명령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가 바로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근데 그 행동의 모든 근본 처음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를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하죠. 근데 이 월십이라는 말은 사실 고대 그 Old English, 옛날 영어의 worship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개념은 뭐냐 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러니까 worth,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worship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들고 나왔을 때 들고 나온 문제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선행을 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시고 덕을 쌓아서 그래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에 찬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response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순서로 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이 바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신학적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4장부터 6장에 가면 드디어 실제적인, 실천적인 문제들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근데 바울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자비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자비를 근거로 해서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빠라칼로라는 말인데 이 빠라칼로라는 말은 그냥 뭐 차 한 잔 권합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강력하게 호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아주 urge하는 그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바울의 이 강한 호소, 간절한 호소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 사람들의 삶 속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해내지 못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신학적인 모든 문제를 다 서술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강력하게 호소한다. 제발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흘러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만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그 모습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학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이렇게 말로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그 삶의 그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길 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전도하는 것 어떤 때 필요합니다.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사실 씨가 뿌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뜬금없이 누구를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준 전도지 한 장으로 또는 그 사람이 설명해 준 이런 간단한 복음의 원리가 그 당시에는 뭐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참 좋군요. 그거 받아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좀 드문데요. 그렇더라도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씨가 돼서, 복음의 씨가 돼서 나중에 열매를 맺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관계를 통한 전도,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력하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러한데 이것을 실제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그 이유 때문에 강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호소하고 있냐 하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자세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들의 그 단순한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적인 몸, 육체적인 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sarx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flesh, 우리 고기 덩어리, 그것을 많이 의미할 수 있는 그 단어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 이 소마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몸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다 바치고 살지?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지? 굉장히 심한 말로 들리고 부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아니면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런 본문은 좀 피해야죠. 이 성도들이 부담 갖기 시작하면 이 부담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이 현대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너무 심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신 것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심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주신 이삭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제사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별 질문도 없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동안에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뭐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고 완성된 거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삭에게 가자 그리고 갑니다. 바치러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계획, 소망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묘사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거 써주세요. 우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무조건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제사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그 형식에 맞추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님들이 입는 옷들이나 또 거기에 나오는 뭐 우리 의식으로 하면 성가대 같은 합창대 또 모든 의식 정말 그 고대 이스라엘의 그 드리는 제사 양식을 보면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멋있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보면 우리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개역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집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제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를 이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기쁘게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 사람들의 형식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흠이 있는 고기를 바쳐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대로 철저하게 율법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바치고 절기마다 대규모의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없이 예배 드리니까 성전 밖에서의 행동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바로 그 성전 제사에서 드리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전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동일할 때 기뻐하십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바친다 그러고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러고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여기 나오는 이 고아의 송사를 변화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주라 이 말씀은 그 당시 고아나 이런 과부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죠. 전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수도 없는,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에 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바칠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가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역겨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 이용해서 무언가 한몫 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벌려 소리 높여 찬양했다면,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디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심령이 찢겨진 제사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저의 찢겨진 심령입니다.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전에 보이지 않던 우리 주위의 부서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던, 교회 안에서 드리던 예배가 우리의 실생활까지 연결되어 밖에 나가 섬기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 모두가 다 예배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성전 밖에서의 예배, 교회 밖에서의 예배로 연결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 교회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을 지금 뒤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그냥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만약에 우리가 야비한 인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계속 연결되어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일치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자꾸 접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예배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살던 가치관과 세계관 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계속 우리 중심으로 이것을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생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드러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절대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할 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꼭 예배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는 지어진 존재,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죠. creature. 이 creature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해서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지어졌는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대상을 계속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든 간에 그 그 예배하는 대상을 사실 계속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이 만약에 우상이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상 숭배 정말 위험한 것이다. 우상 숭배부터 걷어 치워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장 18절부터 나오는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따라오면 돈과 성공, 명예를 보장하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은 하나님 믿는 것은 좋으나 교회 안에서만 믿고 교회 밖에서는 자기들을 따르라. 나머지 시간엔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계속 세상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똑똑하다면 영적인 일은 이 교회 안에다 국한시켜 놓고 실제 나가서 사는 삶은 영악하게, 똑똑하게, 자기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남에게 밀리지 않고, 경쟁하면 절대 지지 않고, 밟아 올라서고,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힘든데, 왜 어수룩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나가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와 점점 더 비슷하게 되어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돈과 성공, 명예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 평안, 기쁨, 화해, 용서, 섬김, 나눔, 생명 등은 점점 없어지고 성공한 것 같은데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내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속에는 미움과 불안과 평안, 불편, 적대심, 원수가 부르고 점점 돈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인색해지고 내가 번 돈인데 왜 나는 좀 착취하려고 하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닌 숨쉬고 있지만 죽어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생명 없이 죽음이 가득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십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신약이 들어오면 너무나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막 역겨워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나 교육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셨는지에 대해 신약 전체에 너무나 많은 언급이 있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나와있는 제사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입술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제사로 받아주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이것은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바칠 수가 있는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헌금으로 다 바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사실 이 나눔의 생각,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나,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사실 준비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의 준비죠. 그런데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거룩함의 열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어디서 많이 보여질 수 있냐 하면 관대하게 나누는 것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은 인색해지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미국 문화에서 하나 배울 것은 여기 미국 문화에 정말 나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참 배울 만한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잘 나누어주는 자기 거를 자기가 지키려고만 자꾸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색해지지 않고 자꾸 나누어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나누어주는 공동체이고 그런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이 이 구조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이런 것들이 먼저 드려지니까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 가진 것을 나눠주는 행위까지 포함해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드리던 이 찬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높여드리는 그 행위가 교회 밖까지 연결되어서 선한 행위, 나누어주는 행위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그 제사가 성전 바깥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역겨워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교회 밖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이 거룩한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정말 구별해, 성별해 놓았다.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았다. 얼굴에다 힘주고 농담에도 웃지 않고 그냥 심각하게 앉아있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거룩이죠. 체면을 지키는. 그러나 성경적인 거룩은 철저히 구별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온 전체를, 삶 전체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합니까? 그냥 뭐 남들이 뭐 TV 드라마 많이 본다고 그거 안 보면 구별이 됩니까? 사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실 12장 2절에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이 시대와 이 세상, 이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 그것과 동화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사물을 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성공의 definition, 정의가 가득 차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그냥 그 거룩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거룩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거룩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유교적인 거룩과 성경적인 거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세상의 성공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제가 본 가장 거룩한 그 순간은 덴버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그 우리 아까 아침 예배 보고 식사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친교실에서 식사를 나누고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 같은 나의 지긋한 장로님이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거룩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도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뒤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십니다. 자, 셋째는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조금이라도 구약의 제사나 그 당시 그레코로마 시대의 제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죠. 악시마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형용사와 그 다음에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는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의 제사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냥 그 짐승이 죽어있는 상태로 드리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살아서 매일 순간순간 숨쉴 때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을 이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에스테릭 크리스천이 있고 에티컬 크리스천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릭 크리스천은 미적, 심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좋은 음악 듣고 찬송 부르고 좋은 설교 듣고 수양하는 겁니다. 인격 수양, 마음 편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감정 순화, 인격 수양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절대로 인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교회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괜히 인몰됐다가는 더러운 꼴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잘 안 보이는 뒷좌석에 앉았다. 뒷좌석에 앉았다고 나쁜 건 아니고 누가 말 걸까봐 예배가 끝나자마자 재빠르게 교회 문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많은 그 현대의 교회가 이런 분들을 생산해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이 와서 예배 편하게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통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이 많은 교회의 적어도 특히 이제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한 3분의 2는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심미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만들어낸 가장 큰 책임은 우리 목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영적인 소비자가 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교회를 이제 샤핑을 합니다. 처치 샤핑을 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음악을 하는 교회를 먼저 찾고요. 자기 취향에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그런 거를 이제 찾고요. 그러니까 이 뭐 설교 중에도 농담 너무 많이 하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목사가 진지하고. 근데 또 요즘 보면은 이 목사의 외모도 그런 것에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토요일 저녁에 얼굴 마사지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도록 이 토요일 밤에 하는데 제 피부는 이미 틀렸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한 심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 12장 1절이나 2절 말씀 이런 것들은 큰 부담되니까 이런 말씀 자꾸 전하면 교회 성장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심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느 그 대형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전하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간담회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가서 대형교회 비판을 하니까 저도 좀 미안했습니다. 뭐 와서 그냥 좀 서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굉장히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미안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 이제 목사라고 자꾸 교수라고 교수님 저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교회는 선교지인데요. 여기 수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예수님 아는 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뭐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나오시니까 그래도 이분들을 이 교회 안에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제 발로 걸어와서 앉아있으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서 이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를 이 교회 안에서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자꾸 외부에다 선교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는 그랬는데 아무튼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신학자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분이 표현하기로는 이제 ethical Christians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려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뒤죽박죽 복잡한 곳이라도 자기를 내어 교회에 자꾸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에 자꾸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원수부터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제가 30여 년 동안 이 이민교회를 경험해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교회 안에 있는 원수부터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인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그동안에 본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받은 상처를 꼭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그 무슨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도 쓴맛을 보게 하면 임무를 완성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가십니다.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 제가 한번 덴버에서 재작년에 그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성가 무슨 합창제 같은 게 참 좋은 순서였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연합으로 모여서 교회별로 이렇게 성가대들이 나와서 성가 막 열심히 연습해서 뭐 경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축제같이 이렇게 해서 너무나 참 좋았는데, 거기서 그게 끝나고 친교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평신도들끼리는 다 알아요. 다 다른 교회 다니는데 다 알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아, 보니까 한두 번씩 다 같은 교회를 다녀본 경험들이 있어요. 이 교회 다니다가 또 저 교회 다니고 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돼서 한두 번씩은 다 같이 교회 생활 해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참 새로운 면을 봤는데요. 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정말 복잡한 이민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부대끼고 상처받고 그러지만 정말 천사같은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격려하면서 자기 이익은 전혀 찾지 않고 그냥 주기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에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지탱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에서 칭송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 천사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는 상처는 어디에선가 받아주고 감싸주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제가 기도하기로는 이 개인 시비를 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 여기도 많이 있죠. 또 뭐 짧게는 몇 주, 뭐 6개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있는 분들도 있고 더 오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기는 이 개인 시비를 하는 교회가 어디에서 오셨든 간에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여기에서 상처들이 그냥 다 녹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가실 때쯤 되면 나도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식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이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는 모습도 보았지만요, 정말 치유되고 치유하고 변화받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 유명한 무슨 대형교회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치유하고 감싸주고 변화받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너무 참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러고 퍼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분들이 이제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분들이 오는 거죠. 그냥 여기서 얼마를 내가 뽑아먹을 수 있나.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는데요. 유학생 멘탈리티가 있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유학생 멘탈리티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어느 교회나 이렇게 가더라도, 아니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커뮤니티에 가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여기 잠깐 있다 가는 사람. 여긴 내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뽑아 먹을 거 뽑고 가면 돼. 나중에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학생 멘탈리티예요. 이게 너무 안 좋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 문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에서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유학생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는 하나도 공헌 안 하고 그냥 뽑아먹기만 하려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냥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녹아들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와서 내가 여기서 뽑아먹기만 하려고 그러다가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그런 분들도 변화되고 그래서 이기적이 되지 않고 다른 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미적인 그리스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인 그리스인이 돼야 합니다. 자, 한번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나와서 말씀 듣는 분들에게는 심리적인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꼭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은 집에서 TV 보고 계시고 이렇게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신 건데요. 그러나 그래도 한번 자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리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오래전에 이 몸 전체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그 묵상을 하다가 쓴 그 글을 하나 봤는데요. 그 유명하신 그 이여령 선생님이 쓴 글에 보면 참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본 문화를 보면서 뭐 축소에 대한 일본인들에서 책을 써서 유명해지셨는데 거기 그 책이 아니고 다른 책인데 그 쓴 글에 보면 나라별로 음식을 먹는 문화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을 재밌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미각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븐 코스, 나인 코스를 이렇게 멋있게 순서대로 나오죠. 그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와인을 곁들여서 이 아름답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식사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은 촉각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요. 절대로 왼손으로 안 섞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오른손으로 먹는데요. 사실 저에게도 그 친한 인도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식사 같이 할 때 정말 이 손으로 음식 섞는 거 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기가 막히게 섞는데요. 손으로 만지면서 그 촉감으로 먹는 그런 건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이 식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촉감으로 딱 만졌는데 상한 음식을 알아요. 그래서 딱 만졌는데 이상한 걸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달을 하는 건데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시각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음식은 이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예쁜 그릇에다가 생선 몇 조각 조금 넣죠. 절대 양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즐기면서 먹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먹나요? 일단 상추 위에 밥을 얹고 고기 얹고 뭐 막 섞다 보면 막 커집니다. 거기다 쌈장, 마늘도 넣고 그러다 보면 이만해지죠. 그거를 우격다짐으로 입에다 다 넣습니다. 그걸 다 넣어서 먹는데 얼굴 근육의 대부분을 사용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여령 선생님의 그 결론은 뭐냐면요, 막 따오르면서 먹잖아요. 그 결론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혜령 선생님의 결론은 한국 사람들은 온 몸으로 먹는 거예요. 미각, 촉각, 시각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먹을 때 온 몸을 사용해서 먹는다.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음식은 그렇게 먹으면서 왜 예배는 우리가 온 몸으로 드리지 못하나? 우리 온 몸으로 예배 드립시다. 자, 하나님께 제물로 이제 드린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치면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거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돌아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11조 열심히 하면 축복 주신다 그러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네. 그런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마지막 이 문구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은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통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푸노마티코스, 그러니까 푸노마, 이 영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로기코스는 우리가 잘 아는 논리를 의미하는 라직, 그러니까 그 라직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라지컬,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그 reasonable 아니면 우리 세번역 같이 합당한, 마땅히 드릴. 그게 이는 우리의 합당한 예배다. 아니면 이는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예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족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내가 이거 드리면 무엇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절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제 새 시대에는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는다 그러면 얼마 남았다 그랬어요. 예, 20분인데 오늘은 20분까지 안 가겠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5장 그 첫 부분에 보면 유명한 팔복이 있죠. 5장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복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팔복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팔복을 이제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렇게 좀 나가는데요. 우리가 이 팔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냐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복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고 나서요. 5장 13절부터 1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기억나시죠? 바로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5장 3절부터 12절부터 받은 그 팔복, 그 복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 하나님의 통치가 저의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의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이런 모든 자들이 다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것은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수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수평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날 때 십자가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신 이 신령한 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 복이 이 땅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합당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나요? 이 안에서 좋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초막 하나씩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향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살아있는 예배 올려드립니다. 그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과 그 축복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이 바다가 흘러넘쳐서 물이 바다 체험같이 흘러넘쳐서 이 게인스빌 이곳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형성하기로 결단하고 또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